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로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자라고 나면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자라고는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치 그 신앙은 소아마비처럼 지금은 소아마비가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소아마비 걸린 학생들이 꼭 있었어요. 똑같이 다리가 자라야 되는데 한쪽만 자라고 한쪽은 자라지 않으니까 소아마비가 되어서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구원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더 이상 자라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 계속해서 배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라갈 거고 배우지 않으면은 성장이 멈춰버리는데 마음에 소아마비가 걸리면 마음이 딱 높아지면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보여요. 자기도 뭐 웬만한 성경 다 알고 다 깨닫고 그래서 나도 저 이야기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읽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 조금만 나와보면 아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왕들의 출전할 때가 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태만하게 살고 저녁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왜 그 전날 뭐 술을 마셨는지 파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저녁때에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는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을 취했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남편은 전쟁에 가 있는데 아내가 잉태했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줬는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라서 다른 용사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 어찌 편히 쉬리오 하면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아니 맨정신이니까 그렇게 술을 먹여야 되겠다. 술 취하면 의지가 흐려지니까 그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냈는데 또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맹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들어봤을 것이고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한 것이 그 안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들이 감추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갈 또 더 깊은 세계, 또 더 깊은 세계. 그래서 이 깊은 세계를 보면 높은 세계가 있습니다. 산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이 있다면 깊은 그 세계는 바다에 가면은 깊은 그 해구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깊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깊이에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세계가 있고 똑같이 신앙을 배워서 한다고 해도 또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종가 가까이 하면서 선교의 일들을 해보면서 전에 내가 내 교회 사역을 하고 개인 사역을 할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깊은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일들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전에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개인 사역을 할 때 그 감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영적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전에 그냥 내가 내 사역을 하고 내 교회 개인 사역을 할 때 또 아니면 뭐 지역을 맡아서 지역을 돌아볼 때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세계와 정교한 어떤 그 세계가 있는데 삼성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 하나가 반도체 칩에 떨어지면 저 앞에 있는 큰 도로가에 집채만한 바위가 하나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십니까? 이 반도체라는 아주 정밀한 그 세계에 가면은 먼지 하나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에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무진복이라 해서 이 먼지가 없는 그런 특수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먼지 하나도 날리면 안 되니까요. 십몇 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먼지 하나가 지금은 더 직접 이제 그 더 정밀하게 돼 있고 더 큰 용량의 그런 반도체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지금은 먼지 하나가 큰 산을 하나 옮겨 놓는 것과 같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 배워보면은 그 한 말씀 안에 종이 한 말씀 안에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모르 안 보이지만은 가보면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박목사님께서 해외에 갔다 오셔서 야 우리가 대륙별로 각 선교지마다 담당 사역자를 정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있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유럽은 선교 담당하는 게 충청지역 또 아프리카는 뭐 서울지역 뭐 이렇게 지역별로 선교지 담당하는 지역이 정해 있고 또 선교지에 뭔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목사님들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그렇게 말고 책임자를 딱 세워서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책임자를 세워서 아프리카도 크니까 이제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누고 아시아도 크니까 아시아하고 나머지 이제 중국과 인도하고 나누고 남미 또 그 다음에 북미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나누어서 담당 사역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몰랐지만은 그렇게 정하고 나서 우리 선교에 큰 복음의 진보가 오는 거예요. 각 지역장 목사님들이 맡아서 그 나라를 돌아보고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화상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셔서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번 대중도 집회 때는 해외 유명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만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지 해외 가면 큰 교단의 비추온 목사님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 복음 앞에 와서 마음이 굴복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크게 크게 여기는데 야,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들 간증도 하게 하고 그분들 초청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마다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아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네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 말씀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들 오시면 뭐 하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놓고 보니까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이 있는 주간인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으면 야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500년 만에 돌아오는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뭘 했겠나 그냥 우리 잔치밖에 안 됐을 텐데 기독교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그러고 보니까 오신 목사님들이 대륙별로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북미, 북중미, 남미를 대륙, 대표하는 미주 대륙, 오세아니아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인들을 초청했는데 아, 이 기독교 500주년이니까 여러 언론사에서 나와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뭔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행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고 또 오신 목사님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결같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비숍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크게 생각 높이면서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또 큰 은혜가 되었고 대외적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 그 한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보태면 안 되고 내 보여지는 거, 내 판단되어지는 거 말고 그냥 그대로 받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종에게 보이는 큰 뜻들을 펼쳐갈 수 있고 그 일들이 나타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야, 그동안 얼마나 종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종을 업신여기고 살았는가, 야, 이런 음성들 하나하나 받아서 펼쳐가보면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개인 사역한다고 빠져 있어서 그냥 내 사역한다고 앉아 있었지 이런 선교회 하나님이 종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펼쳐가고자 하는 그 뜻들을 받아서 펼쳐가고 이런 일들을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멀찍이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는 거예요. 일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안주희 자매 간증했습니다마는 유럽에 사역자 모임을 하고 또 마인드 워크샵을 하면서 다들 한결같이 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 정말 우리 너무 미련하게 살았다. 저 사역자 모임을 하면 특별한 것 아니고 종에게 받은 마음들,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내 자신이 지난날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내 잘못된 것 이야기를 하거든. 개인 사역한다고 머물러 있었던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선교회 일을 할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종참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건지, 또 막상 이 길을 와보니까 복음의 일들,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자신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선교 일을 하면서 교회도 자라나는 걸 보고 교회도 너무너무 복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팀들이 복음 앞에 달려가고 이제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가서도 또 활동하게 되어지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앞에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 와서 다윗에게 정중하게 왕이시오 왕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고 부자는 소유가 많은데 손님이 왔다고 자기 건 아끼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향해 노를 바라면서 크게 화를, 그런 인간이 있느냐면서. 성경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크게 노하면서 이런 일을 한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고 했는데 실컷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다가는 다 목이 달아날 그런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나단처럼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목이 베이잖아요, 헤롯에게. 그러니까 다윗 왕과 헤롯 왕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건 옳지 않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책망하진 않았습니다. 선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진 않았습니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막 번민을 느끼는데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잔칫날 뭇사람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맹세한 것과 안전자를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참된 선지자인 걸 알지만은 요한이 선지자인 걸 알지만은 결국 그게 그의 목을 뱉는데 선지자를 죽였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왕이 되었고 그 선지자를 자기에게 망신을 주는 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이 선지자 앞에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꺾고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가 다윗을 복되게 하고 왕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서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복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있고 없고 차이인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구나.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아 내가 복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구나. 그러면서 교회 음성의 음성을 듣고 교회 뜻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장을 다녔는데도 거기서도 신앙을 하고 또 그 다음 엘리트들이 있는 그런 직장인데 또 거기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또 그대로 받아들여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 하나가 세월이 지나도 교회 안에서 또 그냥 개인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뛰어나냐, 뭐 세상적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간에 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 와스디와 에스더가 나오는데 두 왕후입니다. 두 왕후가, 물론 첫 번째 왕후가 와스디고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왕후가 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왕후 와스디는 굉장히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추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지혜도 있고 용모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부녀들을 모아서 잔치를 한 걸 보면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습니다.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건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두 번째는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스디는 자기로서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가진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뛰어나고 모든 면에 아름다움을 갖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번째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이 뭐냐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와스디가 버림받는 것은 결국 첫 번째 아름다움,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없어서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없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은 좀 부족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다는 것은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에스더에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나온 모습이 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괴물 얻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왕후가 된 것도 그에게 순종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왕후가 되었고,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순종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름다움은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개인의 뭐 은사적인 부분이나 뭐 말씀을 잘 전한다든지 영적인 분야 전도를 잘한다든지 뭐 주의 일을 잘한다든지, 자, 이 아름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두 번째 아름다움을 보고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아름다움,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보다는 사람들은 개인의 그 아름다움,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기지만 그건 개인의 은사적인 부분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은사가 있어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왜 줬을까요? 복음을 위하라고 준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라고 준 거예요. 자기를 빛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취해라고 준 거, 자기 영광을 취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라고 준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면 더 많은 복음의 일을 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마인드팀이 있는데 늘 마인드팀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말의 팀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말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더니만 이상하대요. 말앱이 뭐냐요? 마인드 연구소, 마인드 레버토리 해서 말앱이라고, 안랩이라고 못 들어봤냐? 안철수 연구소. 아 그래요 하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을 시켜줬습니다. 말의 팀에서 말의 팀으로.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말의 팀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수준 낮은 말의 팀이 아니고 말앱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게 전 세계 나가서 아 인천 팀이 말의 팀이 아니고 말앱이구나. 여러분 마인드 연구소라고 붙여도 될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유럽에 가서 사역자 사모님들을 다 모아놓고 또 유럽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놓고 강습회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선교사님들이 아, 뭔 또 마인드 강습회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마인드 강사 훈련하고 비슷한 건 줄 알고 뭐 우리 PPT도 만들어서 강연도 하고 해외 가서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뭔 또 강습회냐 했다가 시들하게 여기고 왔다가 와서 보고는 깜짝 이런 프로그램인 줄 몰랐다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런 자기로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더 많이 위하면 위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뭐 은사가 없어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헬스 기구들을 보면 근육을 더 늘리려면 반드시 헬스 기구들은 무게를 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kg의 무게로 운동을 하면 20kg를 덜 수 있는 그 근육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육을 늘리려면 30kg로 늘려야 되고 40kg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더 여러분의 일을 늘리면 더 큰 은사가 주어지고 더 많은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아름다움인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결정적으로 그 삶을 복되게 만들었던 것이 성경 에스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않았는데 왜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그대로 받아서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았는데 이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았다는 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모르드개가. 자, 근데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에스더도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받을 때와 같이 순종되어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에게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왕후가 되었지만은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모르드의 명령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대로 받고 나가는 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복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기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이런 두 번째 아름다움,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복되게 하고 왕후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왕후가 되었지만은 그의 마음에 종이 있어서 여전히 양육받을 때 같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도 보면 그에게 늘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종의 음성 앞에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할 때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인데,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서 모압 왕에게로 피해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 보고 이 요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유다 땅은 사울이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는 그런 땅이 유다 땅입니다. 다윗이 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쫓겨 도망다니면서 언제 사울이 잡아 주기로 쫓아올지 모르는데 늘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냐, 아니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원하느냐? 누구나 편안한 삶을 원하죠. 근데 선지자가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요새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복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개인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어가 아니라 자기로서의 아름다움이 뛰어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늘 마음에 더 어려운 곳으로 가고 위험한 곳으로 가고 불편한 곳으로 가라고 해도 순종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또 한 장 넘어가 보십시오.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 땅에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자,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백성들은 전부 다, 아니 우리가 유다 땅에 온 것만 해도 어딘데, 여기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삶만 해도 어려운데 또 가서 거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은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못하겠다, 가지 말자,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앞에 순종되어져서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귀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을, 그가 쫓겨 도망다니지만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사무엘 하에서 이 12장에 와서 왕이 되었고 왕의 위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은 왕을 완전히 망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선지자의 음성 앞에서 마음을 꺾습니다.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났지? 또 사역을 하던 사람이 왜 선교회를 떠났지? 최근에, 오늘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가지고 못 그립니다만은,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니 그냥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한쪽 방향은 영적인 그런 성장이라면은, 다른 한쪽 방향은 시간이라고,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그게 마치 비례적으로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다시 시험이 들었다가 또 성장해서 또 충만했다가 시험이 들었다가, 그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감사하고 충만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시험 들을 때 어떻게 벗어났나? 시험 들었을 때 교제받고 말씀 듣고 시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막 시험 들어 있을 때 나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아, 내가 종 앞에 가서 교제를 하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종과 교제하면서 그 부분에 쉽게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는 시험 들면 어떻게 벗어나요? 스스로 벗어나요? 아니면은 종이 있어서 종과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벗어나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월이 지나면 마음에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떠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떠나느냐? 마음의 종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종 앞에 가서 교제하고 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어떤 시험에 들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마음의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제하러 가면 뭐해? 또 똑같은 소리 할 건데 뭐 마음 꺼끄란 이야기 할 거고.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나 종을 자기 수준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 가봐야 뻔하지 뭐. 뭐 할 이야기 내가 이제 뻔히 안다 이제. 마음의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마음의 종이 없어져 버리면 왜 마음의 종이 없어진다고요? 자기가 커지니까 마음의 종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가 오면 마음에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지가 좀 컸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이? 자식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그 말 하잖아요, 보면은. 좀 커지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세 살, 네 살만 돼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거 몰라요? 아이 보고 휴지 버리고 와. 이제 맑게 알아들을 때, 이제 한 두 살쯤 내가 맑게 알아들고 휴지 버리러 가요. 또 버리고 또 가요. 세 살, 네 살쯤 되면 휴지 버리러 가요. 두 번째 또 시키면 가요. 세 번 또 시키면 아빠는 나만 자꾸 시키고 있어 하면서 안 들으려 해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면은 사춘기가 오고 청소년들 되면은 부모 말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요? 안 듣죠? 예. 왜? 자기가 커지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가 커지니까 마음의 종이 없어지고, 마음의 종이 없어지니까 사사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판단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로서의 아름다움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인다면은 순종되어진 아름다움은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새우를 예를 들면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몸에 별로 안 좋대요. 근데 그 새우를 껍질째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음식에도 왜 그런 뭐 음식 궁합이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보면은. 그렇죠? 저는 음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야채를 먹을 때, 채소를 먹을 때, 뭐 비빔밥을 넣을 때 참기름을 넣어서 먹는다. 저는 별로 음식 고유의 맛을 좋아해가 참기름 많이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참기름 냄새만 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는 늘 참기름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야 채소에 있는 독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맛보다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 그래서 마음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자랄수록 또 자기에게 그 아름다움이 많을수록 은사가 많을수록 뭐가 더 많아야 되냐면은 순종되어지는 이 아름다움도 많아야 되는데 한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높아지기만 하지 점점점 더 커져가지만 하지 주의 손에 잡혀서 교회 손에 잡혀서 기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걸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하면 신앙에는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면은 뭔가가 빠졌기 때문에 편식을 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죠, 보면은. 다윗의 신앙을 보면 다윗이 오래오래도록 그 기력이 지나여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에스더에도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에게도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왕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내가 얼마나 은사가 있냐 없냐 내가 뭘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그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방언을 하는 역사도 보면 그때 방언은 오늘날 일반 교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 이들이 분명히 자기들 지역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의 어떤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내가 더 복음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은사로 어떤 능력이든 어떤 지혜든지 어떤 은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도로 한중간에 나귀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양쪽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인데 나귀가 저렇게 서 있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주인을 말 안 듣는 게 나귀라 카더만 저 녀석이 말 안 듣고 도망 나와가지고 도로가에 저래 서 있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나 했는데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참 저 미련한 게 낙이라고 저렇게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저기 서 있는데요, 보면은. 미련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인이 걱정을 안 하구나. 왜? 졌다 세워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멍청하게 그냥 그 서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멍청한 낙인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니까 낙이에게 어떤 은사를 줬느냐. 발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하는 은사를 주니까 막 나귀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내가 언제 너를 거역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막 선지자 나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이라는 이야기가 결국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 그간에 저희들이 마랩팀에서 하는 일들이나 또 우리 SNS 홍보팀에서 하는 일들이나 전국을 움직이고 복음의 진보를 주는 그 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일에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아, 일 안 하고 앉아있는데 지혜를 줘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고자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뭐 별 은사가 없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별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예요. 필요 없는데 왜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지는 거 압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자꾸 붙죠. 영적인 일도 복음의 일도 그래서 은사라는 것도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더 큰 은사를 준단 말입니다. 내가 할 줄 몰라서, 나 안 해봐서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는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더 큰 복음의 일에 뛰어들고 복음을 달려가면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별 은사가 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왜 없느냐. 별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어 봐요. 여러분 지금 활동할 만한 근육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십리를 걸어간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리면 지금 말하면 4km인데 1시간을 걷는, 사람이 1시간을 걸어갈 때 이제 4km를 걷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1시간 걸어가면 웬만한 분들은 걸어가면 집 나올걸요? 그렇죠? 저 멀리서 오는 사람 빼고는 웬만하면 1시간 걸어가면 집 나오지요? 에이, 목사님 우리 집이 얼마나 먼데. 예, 멀리 있는 분도 있겠죠, 보면은. 그러나 올 때 뭐 걸어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죠? 예. 지금 현대인들은 4km를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뭐 십리 걷는 거는 옆 동네 놀러 갈 때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은사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 그걸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랩팀이 뭐라고 유럽에 가서 강습회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들도 감동을,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 별명을 소금이라고 붙여줬잖아요. 소금은 비 맞으면 녹으니까 비 오는 날은 교회 안 와요. 큰일 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보면은 이 애기 엄마들이 보면은 애기 엄마들 몇 명 왔나 보면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보면은 둘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지 비 오는 날은 교회 안 가는 날로 정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뛰어들면, 복음의 일에 뛰어들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왕으로서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큰 소리치고 맹세했는데 헤롯 왕은 자기 맹세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8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다가니라. 여러분 9절 말씀에 왕이 근심하나 왜 목을 뱉다고요?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을 인하여. 여러분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하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자기인 거예요. 그럼 이건 왕으로서 어떤 수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 순종해야 하느냐. 왕이 되면 이런 마음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뛰어난 왕도 많고 유능한 왕도 많고 전쟁을 잘하는 왕도 있고 지혜로운 왕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지혜하면 솔로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왕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하고 심히 준수한 자였는데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왜 버림을 받았느냐. 역시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없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 두 번째 아름다움인 순종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에스더를 끝까지 복되게 만들어준 것도 역시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선교의 일을 하고 더 큰 일들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은사를 가지고 내 개인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을 이 마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종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마음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어깨이나 더한 자고 모든 자보다 준수한 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왜 진멸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도 이 좋은 걸 왜 진멸하나, 제사 드리면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 버리고 순종되어졌더라면 얼마나 복되겠냐는 거예요. 어제는 태국의 노동부 장관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IYF를 소개하기 위해서 또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기 위해 잠시 어제 장관님을 만났었는데 우리가 다시 글로벌 캠프를 부활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에 가려고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축사도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축사해 주시면 좋고 IYF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태국에 가서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출국하는 날이라서 시간이 바빠서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은 저희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청 앞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미니 컬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초대받아 가서 같이 그 일을 하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다 거기 있는데 우리 교회 온 단기 선교사들, 우리 대학생들. 제가 어느 날 문득 IYF 학생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IYF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있는 학생들 뭔가 세 부류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IYF에서 리더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한때 하다가 만 사람 말고 계속해서 IYF 활동의 리더로 일을 하는 사람,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 잠수 탄 사람, 이 세 부류가 있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딱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회인이 되었죠. 보니까 그 삶도 그렇게 딱 여전히 사회생활도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IYF의 활동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하고 리더가 되고 했던, 팀장이 되고 했던 사람들 보면 그 삶들이 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고 사회에서도 다 팀장의 역할을 하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따라갔던 사람은 또 역시 그 사회생활도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잠수를 탔던 사람들은 잠수 탄 게 이제 드러나더라고.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 안 좋게 되고 어렵게 되고 뭐 이혼하니 어쩌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불행한 어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IYF가 하는 거 뭐든지 참여해라, 뭐 팀장으로 뭐 오라 가라, 뭐 하라 근데 가라, 무조건 제가 가라고 합니다. 15년 뒤에 보니까 너들 인생도 그렇게 똑같이 달라지더라. 어제 가보니까 우리 인천 학생들이 막 그득히 있는데 진행하는 학생들이,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학생들 많이 보여, 다음에도 또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적극적으로 가라고 민다, 뭐든지 IYF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IYF 안에서 배우는 마음의 세계가 그 인생 전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뛰어난 걸 갖춰서, 스펙을 갖춰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IYF 안에서 배우는 마음의 세계들, 그 인생 전부를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이 마음의 세계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 전부가 복되게 되어지려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커져버리니까 마음의 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종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마음의 시험이 들어도 벗어나질 못하는 게 마음의 종이 없으니까, 마음의 종이 세워져 있으면 종의 한마디 안에 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교만해져서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은, 은사는 자기 것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을 했는데 뭘로 했는데요? 은사로 한 건데 그 은사가 자기 거냐? 하나님이 준 은혜의 선물인데 구원이 하나님이 준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은사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받고 기도를 잘해서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그 은사로 내가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신앙의 척도는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 교회 안에 거만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종의 말이 무시되니까 한두 번 이야기해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냥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완전히 다윗에게 망신 주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큰 소리로 맹세하면서 크게 노하면서 그런 인간이 있느냐, 어찌 자기 소유는 아끼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암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느냐, 당장 그런 사람을 처단하라고 다윗이 큰 소리 쳤는데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민망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마음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다윗 마음에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순종되어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 있으면 다윗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 또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만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이런 귀한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대를 그렇게 만들어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훈을, 교육을 이런 교육이 아니라 말은 좋아요. 보면은 아이들에게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말고 자기 주도 학습,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필요를 느껴서 하는, 지금 학교의 제도도 전부 다 자율화 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걸 자율화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학교라는 곳이 제대로 되면 마음을 꺾기가 정말 좋은 것이 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막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 꺾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또 뭐 두발 자율하다, 뭔 자율하다, 뭐 학생 인권을 위한 거다, 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을 꺾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이게 학생들을 참 복되게 만들어주는데 이제는 어려서부터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세계가 사실은 사단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 마음에 사사시대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은 바로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교회에 뭘 명하든지 순종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가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아름다움, 사람들은 개인의 신령한 것, 개인이 뛰어난 것, 개인이 영적인 것, 그것만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보다도 그 마음 하나 가지면, 제가 선교사님들 왔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드캠프 때 여러분 마인드 교육하면 마인드 강사, 마인드 강연하는 것만 아는데 그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제일 먼저 요청하는 데가 유럽의 오영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오영신 선교사님. 목사님, 그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데 거의 우리 유럽에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유럽 사역자들 다 모을 테니까. 반면에 다른 사역자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우리 거기 가야 되나? 그까지 또 비행기 표값 들여가면서 가야 돼? 회비 내야 된다고 하는데 회비 또 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독일의 오인승부터 고마운 게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곳에 가서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순종되어지니까 그리는 대로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나라에는 하려고 해도 한다고 해도 또 보면 자기식의 방식으로 와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우리가 일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직 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이 이야기를 해도 자매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렙팀의 자매님들이 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한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려주는 대로 그려지면은 일을 하기가 너무 좋은데 안 들어본 프로그램이고 아직 접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그냥 강단 강연할 수 있는 이런 의자 있는 이런 강연장 하나 얻어놓고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지금 팀별 토론하고 지금 전지를 펴놓고 지금 토론하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될 일인데 그 이런 의자로 돼 있으면 어디다가 전지를 붙이고 배에다가 붙이고 하겠어요? 한 사람 들고 있고 배에다가 적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일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세대의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시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방식으로 사는 사람 있고 아예 그냥 자기 방식이 버려져서 무슨 말을 명하든지 내가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나는 길처럼 보이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길처럼 보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요새 있는 게 훨씬 좋지만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고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거일날을 구원하러 가라.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인데 가라고 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복되게 하는 것이 이 마음 하나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선자의 책망 앞에서 정말 자기가 망신을 당하는 일인데도 선지자 감옥에 가다 버리면 될 거고 헤롯처럼 또 목을 베버리면 더 이상 그런 수모를 안 당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종이 있어서 그냥 종은 있지만은 마음의 종이 없는 사람하고 종도 있고 마음에도 종도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윗의 마음이 꺾여지고 그 말씀 앞에서 다스려졌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반란이 일어나 다 쫓겨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하나 있으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것이 다윗의 개인의 은사가 아니고 바로 이 마음 하나가,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 이 하나가 다윗 생애를 전부를 복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 전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자질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다윗이 가진 이 마음 하나 갖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생애 전부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기에게 귀한 은사나 또 능력이나 또 쓰임받는 거나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도 양육받을 때 같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을 갖는 그것이 그 생의 전부를 복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제 마음의 종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으로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기이하게 쓰임받는, 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이끌어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게 은사가 없어 보여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복음의 일에 동참되기만 하면 만 가지 은사를 주고 더 큰 은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